데가 지금 저희 녹음하는 데가 이게 강남에 있는 스튜디오잖아요.
강남에 그렇죠. 강남 노른자 위에 있는 스튜디오.
네, 신사동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여기 곧 정리해야 돼요.
나가시게요?
나가려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가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라는
그렇죠.
얘기 들었어요.
네,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하나뮤직이라고. 하나음악 맞아요.
장필순 막 뭐.
그렇죠. 예전에 그 저 조동진 선배님.
네, 조동진. 네. 필순 이런.
그
한국 포크막이.
그렇죠. 산실이었죠.
산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빠지시고 이제 다른 뭐 영화 쪽 하시는 분이 이제 네. 스튜디오 또 한동안 이쪽에서 하셨고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한 6년 정도 있었죠.
네. 아니 산실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가 이제 안 되니까.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뭐 좋은 음반들이 많이 녹음이 됐었고
옛날에 여기서 싸이가 녹음을 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싸이도 가끔 와서 했어요.
네.
가끔 와서 했었고 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냥 왜 저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녹음 급하게 뭐 하나 만들어야 될 때 스튜디오 부킹 안 되고 그러면은 왜 그냥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급하게 좀 어떻게 빌릴 수 없을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뭐 여기서 우리가 많이 빌렸죠.
아니 그런
전에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지금 이제 고인이 된 이제 해철 분이 이제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네.
형 잠깐 저녁 때부터 내일 한 아침까지 좀 써도 될까? 네. 오케이 와서 뭐 그랬던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뭐 작업 했었던 일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리가 좀 있어요 보면.
뭐, 의리라기보다도 그냥 동업자 정도.
네. 새벽에 갑자기 전화 와서 아, 좀 도와줘 그러면 또
그렇죠. 뭐 그럼 뭐 줄 건데. 술 한 잔 사오니 뭐 이런 거죠. 뭐.
남주원님은 너무 많이 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뭐, 그렇게 해야지 또 저도 또 급할 때 또.
예전에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나는 전설이다. 주인공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전설이 됐죠. 많은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나름 전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방송들은 매주 나름 전설의 게스트들을 모시고 찾아옵니다. 신대철, 윤종훈의 뮤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뺏어올까? 너네가 뺏을걸까? 내 권리를 찾겠어. 창작에서 받겠어. 전쟁으로도 바뀌었어. 누군간 또 뺏겼어. 배고파도 갈겠어. 이건 먹고 참겠어. 현실을 이제 알겠어. 이제 또 못 참겠어. 난 계란 늘어져 바위를 쳐. 깰 수 없는 게임이 따윈 없어.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 함께 잡은 소리 산을 움직여. LP, CD, MP3. 시대를 거스를 순 없어. 음원 스윗. 먹고 살 권리는 우리 건 the way ha we gotta take the power back 음악을 위한 올바른 조합 바른 음원 협동 조합 yeah.
안녕하십니까 신대철님 님
뭐 나름 안녕하죠
네 아 이거 호칭 문제를 정리 좀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호칭이 적당한 게 없어서 신대철 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글쎄
이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도 되게
제가 이럴까봐 걱정을
했어요. 이미 아니지 또.
원래는요, 이게 뭐 정식 방송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C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오신 분한테 C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랬다가는요, 저는 가루가 되게 까일 겁니다.
아유, 왜? 괜찮은데.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다가 올해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같은 40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한 5초 했다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칭을 방송 컨셉이고 뭐고 지랄이고 다 설명하기 전에 컨셉을 호칭 문제를 먼저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호칭을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큰형님. 그냥 형님 말고.
무슨 또 큰형님.
그냥 큰형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엄마.
아, 갑자기 손발이 오그라.
그 다음에 가신.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이상하네.
큰형님은 왜 정했냐면, 사실 형님이랑 호칭이 제일 편해요. 편한데, 제가 보니까 이 프로가 이제 매주 저희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게스트를 모셔올 건데, 제 예상으로는 절대, 신해철 형님께서 자기의 선배를 모셔오진 않을 거다.
아, 일단은 내 밑으로 잡아.
그렇죠.
대철이 형.
대철이 형.
친근하죠.
그 다음에 엄마도 괜찮아요. 큰 엄마.
그건 손발이 좀 오글거려서.
아, 이게 왜냐면 요즘 보니까요. 제가 한 1년 넘게 뵀는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여성스러워지셨어요.
나이 먹으면 여성으로.
제목은 저희가 일단 급하게 뮤생했어요. 뮤생.
그렇죠.
이거 제가 지었어요.
네, 알고
마음에 드세요?
아직.
물론 대놓고 패러디죠.
예, 그렇죠.
우리 또 잘 나가는 거 따라가는 거 좋아하니까요.
뮤지션이 미생인 이유에 대해서 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야,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가시면 망해요. 이거 오해도 못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재밌게 풀어야죠. 재밌게 푸는데 이제 기본 컨셉은 이제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뮤지션들의 말이죠. 삶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 모두 다 미생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미생이 대세니까.
일단 좀 약간 좀 업혀가야죠.
그렇죠. 살짝 업혀서.
많은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가거나 공연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화려해요. 되게 화려하고 확 에너지를 다 쏟고. 하지만 그 사람들 무대 내려와서 무대 뒤에 앉아있거나 불이 꺼진 무대에서는 되게 초라하다기보다는 다시 또 사람으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럴 경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 방송도 없잖아요. 솔직히 어디 뭐 뮤지션들 불러놓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앉혀놓고 해서 예능이죠. 예능. 야, 너 그때 잘 나갔다며 뭐 웃겼단 얘기 뭐 이런 거 이런 거나 물어보지.
그렇죠. 아니면
요즘 뭐 하세요? 하면 뭐 요즘 애 키워요. 우리 애 이뻐요. 이런 거 하지. 그 사람들 솔직한 이야기, 불이 꺼진 이야기. 홍대에서 공연하고 나면은 그 뮤지션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 기찻길 옆에 깡통집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고기 먹으러 가고.
저 예전에 많이 갔었죠.
네, 거기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네. 공연했던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컨셉을 좀
아 좋죠. 예, 그런 얘기 사실은 되게 재미나요. 그런 네. 얘기들이.
그러니까 아니,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가요?
네, 그럼요. 원래 팟캐스트가 그런 거예요. 욕도 좀 하고.
그렇죠.
욕도 좀 하세요. 괜찮으니까.
아, 인격이 워낙 완성체라서
욕 잘하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제안하셨을 때 제가 조금 놀랐어요. 갑자기 왜 팟캐스트 방송을 하자고 하셨는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제가 상상했던 예상했던 건 있었습니다. 요 최근에 팟캐스트 많이 나가셨죠?
뭐 많이는 아니고 몇 개 몇 했었죠. 예.
뭔가 거기서 자기의 재능을 깨달은 게 아니신가?
아니 재능까지는 아니고 예. 무슨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네. 원래 이렇게 말빨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버벅대거든요. 사실은 되게 버벅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바른음원협동조합 이런 이제 협동조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플랫폼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 하겠다 네. 음악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뭐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나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근데 아직까지 그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뭔가 우리만의 매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직접 그럼 과연 진짜냐 이게 진짜 뮤지션들이 나와서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뭐 이런 진솔한 얘기가 오고 가면은 사람들에게 더 어떤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럼 하나는 확실하네요. 이 방송에 잘 나가는 뮤지션이 나올 일은 없겠네요.
아, 나와야 돼요. 아, 잘 나가는 뮤지션도 네.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 그들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아,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음악에서는 음악만 갖고는
정말 아주 탑클래스 뭐 진짜 1% 안에 들어가는 인기 노라든지 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핫한 뮤지션 아니고서는 대부분 뭐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무대에서 뭐 혹은 화면에서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이 뭐 어, 저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뭐 다른 일도 많이 하는구나. 많이 해야 되는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생활이 영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니 그러면 저기 대체로님 본인께서도 뭐 딴 일 좀 하세요?
저는 닥치는 대로 하죠.
아니 상상이 안 돼요.
아니 뭐 상상이 안 돼.
아니 신앙이신 대철이 기타 치는 거 말고 음악 하는 거 말고 다른 일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저런 거죠. 뭐 학교 강의를 한다든지 네. 학교 저도 뭐 학교 나가고 있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상하지만은 제가 사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다음 학기 어떻게 하시려고.
뮤지션들은 대부분 계약직이잖아요.
비정규직이
계약직이죠.
뭐.
계약직이죠.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규직 뮤지션은 없죠.
사실 프리랜서예요, 전부 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입이 없죠, 대부분은.
불안하죠. 네,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뭔가 그 어디선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을 찾잖아요. 그게 뭐 크던 작던. 심지어는 뭐 아주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요즘 보니까 그래 후배들 보니까 학원에다가 이게 그 이력서 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음악계도 이게 학력 인플레가 발생하는군요.
이미 오래됐죠. 그것도 오래된 얘기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중 가수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이 다들 한번 반짝 인기가 올 때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오잖아요. 뭐 일반인들이 그렇죠.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한때죠.
한때 와 오는데 예. 그때 미래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미래 절대 준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항상 잘 나갈 것 같고.
항상 그 80년대 시나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러니까 80년대 옛날 시나위가 진짜 잘 나갔을 때는, 아,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았어요.
락스타, 진짜 락스타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리 대단한 스타가 돼도, 언젠가 결국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건 진리예요, 진짜.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냉엄한 현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춥잖아요, 그때부터.
추워지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랑 뮤지션들하고 뭐 제가 비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놨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자기네들 못 번다는 거 아니까 그 노후에 대한 대비 이런 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왜 운동도 보면 운동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딴 거 신경 못 쓰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순진해요. 뭐 그렇죠. 계약 관계, 네. 뭐 고용 관계, 뭐 이런 거 누가 알아요?
그거 잘 몰라요, 진짜.
그냥 모르고 몰라요. 누가 와서 야 형이 이번 잘 챙겨줄 거야. 형 믿고 와 이러면 계약 사인하고 야 형이 저기 샵 잡아놨어. 저희 가서 앞으로 하면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돈은 딴 놈이 벌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노후 대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행히 뭐 예를 들어서 히트곡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래도 먹고 살아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윤수일 씨의 아파트란 노래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노래 노래방에서 불려준 게 1위를 하면서 여기에.
그 노래는 뭐 전설적인 노래.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매달 꽂히는 돈이. 이렇게.
아, 그거는 커요. 세요. 그런 거는 세요. 그러니까 국민가요가 되면은 네. 그거는 먹고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손에 꼽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네. 다 모든 분들이 아니잖아요.
1%의 상위권 1% 드는 그런 뮤지션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뭐. 저작권료는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 혼자 먹고 사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나름 히트곡도 뭐 몇 곡 있고, 또 뭐 연주자로서도 뭐 나름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간,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사실은 힘들지 않아요. 저 같은 입장이라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아, 한국 음악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네. 너무 이게 선생님 같은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후배들, 네. 저도 이제 아까 학교 얘기했지만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아,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사실을 몰고 있다.
애들은 항상 꿈이 더 많죠. 네. 아, 내가 뭐 누구같이 나도 무슨 어디 나가서 스타가 될 거야 뭐 이러고 생각하겠죠. 근데 진짜 저 낙타 바늘 구멍 들어가듯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다 그렇게 다 TV에 나오고 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일반 대중들은 오케이 알겠어 대중음악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일부분 공감을 하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사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안 힘든 줄 알아? 우리도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려면 힘들어. 다 똑같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미래가 없다라는 게 똑같이 하는데 그럼 지금 나서신 거는 후배들 때문에?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음악을 모든 사람이 샀어요. 소장했던 시대.
그렇죠. 저도 어릴 때도 뭐 마이크 볼튼 TV 뭐 테이프 나오면 다 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엘리사 밀라도 사고.
아버지가 모은 LP가 있고 LP도 네. 있고 뭐 형이 모은 CD도 있고 뭐 누나가 모은 테이프도 있고.
최소한 정 안 되면 뭐, 저기 동네 가서 이제 2,000원 주고 테이프에서 따오기도 그러니까 하고 뭐 했죠.
보통 옛날 집들 가보면은 왜 거실에 무슨 전축 하나 있고 뭐 이렇게 LP도 꽂혀져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 음악을 누구든 샀어요. 근데 지금은 음악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뭐 시장 자체가 좀 작아진 거네요.
시장 자체가 작아졌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플랫폼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음악을 구매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이 방송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거죠. 뭐 멜론 같은 걸 듣는 사람이 멜론 들란 뭐 모바일 갖고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제는 핸드폰 있는 사람들만 음악을 듣고 있다.
그렇죠. 그중에서 예. 그 중에서 일부가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뭐 핸드폰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음악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 중에 뭐 제 동생은 듣는 거고 그 요 최근에 토토가 때문에 네. 어디 나가서 얘기하셨다가 기자가 싹 잘 적어가지고 악플하니 악플 시달리고 계시던데.
그 저희가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내용이?
그 어느 기사에 네. 토토가가 이제 그 음원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100억.
그 외형으로는 그 정도 돼 보여요, 진짜.
그렇죠. 길 가다 보면 다 요즘 소찬이 노래 나오고 갑자기 터보가 막 인기 순위 올라가고 뭐 SAS 앨범 다시 팔리고 막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근데 매출 100억이 나오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CD 만 원짜리 CD가 100만 장 나가야 돼요.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CD 한 장 얼마지?
근데 그
15,000원.
그 CD가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100만 장 팔렸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다운로드 서비스 다운로드가 그러면은 몇 회가 다운로드가 돼야 100억이 나오느냐?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만약에 단품 다운로드 그 600원짜리 다운로드, 그러니까 묶음 상품, 할인 상품 말고 600원짜리 다운로드가 만약에 100억 매출이 나오려면은 1,666만 회 정도의 그 다운로드가 돼야 돼요.
그럼 핸드폰 들고 있는 애들은 다 다운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용자는 500만 정도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묶음 상품 위주로 보통 많이 다운로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40곡 다운로드에 무제한 스트리밍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훅 떨어져요. 이제 600원이 아니고 이제 거의 심하면 거의 60원대까지도 떨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계산해보면은 1600만 회가 아니라 거의 1억회 정도 나야 된다는 거예요.
1억회면은 네. 계속 앉아가지고 그 노래만 들어도 하루가 그,
다운로드가 1억회 정도 최소 수천만 회 정도 다운로드가 돼야 그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고 쓰신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 썼다기보다도 아마 정보 옛날 기준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아 단가 잘못 보고?
뭐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 써주셨는지 제가 모르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얘기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다운로드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지금의 이제 무제한 스트리밍, 정액제 무제한 스트리밍을 만약에 사용을 해서 100억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려면 무려 16억 6,600만 회 정도의 스트리밍이 돼야 돼요.
그건 저희 말고 저희 중국에 부탁을 해야겠고. 아니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뭐 저기 SES의 무슨 뭐 머리띠가 다시 팔린다든지
뭐 관련 산업 그러니까 뭐 그 뭐라 그러나 파생된 어떤 그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뭐 미친 것이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매출이 그 정도 나왔다라고 할 땐 제가 황당해서 이제 90년대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죠.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의미의 황금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음반들이 100만 장 팔리던 시대였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서태지 또 뭐 신수
김건모
뭐 김건모 네. 또 뭐 조성모 네. 뭐 수많은 가수들이 1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막 기록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뭐 한 2, 30만 장 나가도 뭐 그냥 뭐 보통 뭐 할 만큼 했네 뭐 이 정도
평탄은 쳤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중박 뭐 중박. 대박 그러면 이제 100만 장 이상 나가는 거였고 중박 그러면은 뭐 3, 40만 장 중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3, 40만 장 나가는 앨범도 있지도 않고 지금 초대박이죠. 3, 40만 나가는.
그러면 네.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때는 상황이 그러니까는 뭐 100만 장이 나왔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노래가 정말 좋아서 100만 장이 나왔다가 맞는 거예요?
지금이랑 매체가 다르잖아요. 디지털 환경이 아니었고
그때는 판이었죠.
아날로그 환경이었기 네. 때문에 실물이 있었잖아요. 네. 음악을 파는.
아니 뭐 그렇게 그죠. 따지면 지금도 만약에 음악이 네. 정말 좋으면 네. 다운로드 많이 하고 막 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죠.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싸게 파니까. 음악을 너무나 싸게 파니까.
싸게 팔아서 대박 음악이 안 나온다.
얘기했잖아요. 100억 매출 나오려면 스트리밍이 16억 회가 넘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정말 그렇게 느끼면 곤란하지만 그때 당시 음악 퀄리티가 지금보다 아주 월등히 좋아서 100만 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는. 물론 그때 당시 그 노래를 작곡하셨던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불렀던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의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절대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요.
그때는 근데 지금이랑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시장이 있었고 그래서 좋은 노래를 만들면은 좋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아 왜 100만 장 파는 가수들이 나오니까 야 100만 장 팔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거친다는 거 알잖아요 다. 네. 그러면 목숨 걸고 하죠. 정말.
그럼 지금은 목숨 안 걸어요? 노래 대신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서 네. 음악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짧아졌어요. 제가 생각했다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줄었고.
그렇죠. 줄었고 음악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진짜 길어야 며칠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이 토토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주영훈 윤일상이다 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두 분을 불러다가 내가 물어볼 거예요 진짜. 진짜
다음번에 불러볼까요 뭐 여기.
아 내가 부를 거예요 진짜.
아니, 불러가지고 진짜 물어봐야죠. 아니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방송 보고 있다가 토토가 보고 있다가 유니산 그 형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유 대박 축하드립니다. 물론
아, 알아요 유니산 씨를
전에 한번 뵀었어요. 깜깜한 동네에서 뵀었는데 그 보냈더니 그냥 아 네 이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박이 나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서 확인한다니까.
아, 그럼 다음번에 저기 주영훈 씨를 불러주세요.
아, 주영훈 씨
팟캐스트에 어울리는 건요 윤인상 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영훈 씨가 나와야 돼요. 주영훈 씨는 팟캐스트는 이 삶의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 내용이 좋습니다. 물론 맨날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 만약에 안 나오신다면 전화 인터뷰라도 좀 해볼까요? 그러면
해야죠. 해가지고 아 이거. 물론 감사한 얘기만 먼저 따고 그다음에 주영훈 씨 얘기도 좀 듣고 주영훈 씨도 사실 요즘 음악 안 하고 요즘 맨날 저기 토크쇼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음악 안 해도 먹고 사나?
주영훈 씨는 워낙 히트곡도 많고 네. 저작권료도 많이 나오죠 그분도. 그
제일 한심한 게 일반인이 저기 연예인 걱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제 인디씬이나 그냥 뭔가 음악으로 자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사실 그분들이 정말 과연 자립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은 방법이 딱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슈퍼스타 K에 나가든지 아니면 K-pop 스타에 나가는
이진아 씨 맞나요? 그분이 네. 원래 앨범 낸 가수예요.
그러니까요.
활동도 하는 가수인데 물론 실력은 있었죠. 근데 인디씬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지명도가 있었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다가 오디션 프로 나가서 공기 반 소리 반께서 극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기 쪼그라든 차인표가 또 극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양군이 또 극찬을 해주니까 뭐 나는 채점 못하겠어 이러버리니까 갑자기 그 양반이 스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아, 그 말고 방법 없어요? 네, 아니, 방법. 음악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거기 나가서 뭐 진짜 주목을 받든지 네. 우승을 하든지 그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아마.
그럼 정말 음악만 좋아서 음악만 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렵겠네요.
어렵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 물론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긴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잠시 후에 모실 게스트들이 그런 분들이 가깝습니다. 대중음악을 하면서도 화면에 보이는 TV에 많이 나오는 스타가 되기보다는 그 음악을 정말 좋아서 그 음악을 지켜왔고 그 장르에서 지금의 전설이 되어버린 그런 전설이 되어버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음악만 해서 십몇 년을 산다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삶이었는가. 물론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산다면 최소한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잠시 후에 첫 번째 게스트들을 모셔놓고 아 남자들이 하면 이게 문제예요. 나 마주보고 앉아서 지금 몇 분을 얘기합니까? 이러지 말고 앞으로 게스트 꼭 있어야 됩니다. 게스트를 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방송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처음에는 좀 게스트를 좀 훌륭한 사람 불렀어야지. 아는 사람 없어요?
미선이 이런 디스로 붙은 줄 알고.
아니, 아는 사람 없어.
그래도 첫 팬데 우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형이면 그래도 딱 이걸 듣고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이래야 되는데. 아니, 힙합쇼면 저기, 이현도나. 이하늘이나. 대한민국 힙합의 뿌리 전설입니다. 자, 가리온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농담한 거예요. 뭐 또 당황해요. 그러세요. 갑자기 표정 되게 급 굳어져가지고.
방송 이라고 하고선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시작부터
불편해요. 예.
아니 사전에 양해를 구해도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다들. 네. 아니 컨셉이 그런 거잖아요. 여기 네. 여기 녹음 끝나고 뒤에 앉아가지고 녹음실에서 아는 형들이랑 저기 특히 이제 음악하시는 형들 중에 표현이 그렇지만 아 이게 술주하는 꼰대 형들이 있어요. 좀 어디 집에 못 가게 하는 야 앉아봐 해놓고서는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여기 우리 대철이 형님.
네. 아 예, 그럼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술 안 드셔서 그런데 술 드시면 집에 못 가요 아무도. 새벽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아 그럴 걸 그랬나?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방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오늘 네. 네. 뭐 즐겁게 방송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예. 역시 마이크가 참 두 분은 마이크 잡은 모습이 가장 어울리시네요.
네. 어울리나요? 이게 좀 마이크가 되게 네. 재밌게 생긴 마이크라서. 네.
감도가 좋습니다.
네, 감도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앞에 좀 장난 좀 쳤습니다. 네. 뭐, 저 사실 뭐 이현도 씨 못 봤고요. 이한우 씨 못 봤습니다. 못 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 하지만 저도,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저도 들은 바가 있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힙합의 산 전설. 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고.
죽음은 정말 전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니까 전설.
아, 대철 형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다.
오늘, 어떻게 보니까는, 컨셉 좋아요.
네.
전설 대 전설입니다.
아닙니다. 아유.
자, 가리온 두 분 모셨는데요. 예. 제가 소개 백날 하는 것보다 두 분이 인사해 주신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가리온이라는 힙합 듀오고요. 저는 가리온에서 랩을 맡고 있는 네 MC 메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야, 한국 힙합 팀 가리온입니다. 예, 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 리액션이 안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이사장님은 여기 이제 대철형님은 예. 남한테 박수 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박수만 받아봤지.
네,
그 느낌 조금은 알죠.
네.
아니 그런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무슨 박수 나오겠어요? 나 걱정인 게 오늘 다 방송들이 사람들 다 자세가 다 뒤로 가 있어요 이미 지금.
네. 네.
네, 두 분 모셨는데요.
네.
MC 메타 나찰. 저기 래퍼 스카이 뭐 이런처럼
네.
이름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은 어떤 뜻이?
기본적으로 근데 래퍼들이 MC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일종의 뭐 별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짓거든요. 네. 네, 뭐 캐릭터화 한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부를 담는 개념도 되는데 예, 저는 그냥 만화책 보다가
아 그래요?
진짜 이름입니다. 예 동방불 아 동방 동 아 제목이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다. 아, 또, 하여튼, 어느 만화를 보고 있는데, 예. 나찰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그냥 어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예. 나찰이라는 이름을 그냥 지었어요, 그냥.
아니, 저는 처음에, 나찰 이래가지고, 예. 약간 불교 용어 갖고 그렇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
철학적인 고찰, 아니. 불교적인 어떤 이런 자기의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나찰은, 그게 아니라, 예. 저거야. 악마.
예, 악마. 악마예요 불교에서 나오는.
예, 그러니까 예, 그쪽에서 예. 이런 예. 용어니까 내가 스스로 막, 난 그런 거야, 뭐, 이거 뭐 돌파를 해. 또 이런.
근데,
스토리가 있지 않았어요. 예,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 유일하게, 귀신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꽂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스무 살 때 진 이름, 저거 MC 네임인데, 그냥 뭐, 되게 유치한 생각으로 랩으로 영혼을 홀리겠다라는 뭐, 예, 그런.
실제로 그런, 그 예. 악귀인데 이제 사람의 영혼을 홀려서
네.
지옥으로 데려가는
예. 예. 벌을 주는 예. 뭐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악귀인데.
멋있네요. 사실 예.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나이 먹고 그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아요. 지금 MC, 네. 저기 MC 그리도 있어요. 불아용 아들 우리
아, 네. 아 맞다.
참 그리, 좋아하는데 예. MC 그리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네 저는 MC 메타라는 네. 이름이 그냥 앞에 붙은 MC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회자, 네, 사회자 의미죠.
네.
그 사회자의 의미로 이제 마스터 오브 세리머니즈 약자 그대로 쓴 거고요. 메타라는 이름은 이제 그 영어의 처음에 이제 영어의 메타포에서 따왔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저희가 처음 랩 시작할 때 너무 이제 그냥 랩 가사나 아니면 래퍼들의 좀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90년대 중반 후반 이맘때쯤에는 너무 이제 그때 랩 댄스라고 막 불리던 시절에 래퍼들의 모습이 너무 이제 좀 가볍게 보이거나 그때 래퍼들을 예 그렇게 뭐 음악하는 사람을 잘 인정을 안 해주셔가지고 뭔가 좀 우리도 랩 가사가 이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좀 뭐 시이자 동 뭐 시와 같다 가사를 쓰는 게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은유적인 시의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메타포에서 메타를 따왔었죠. 네.
아우 근사한 이름이네요.
아, 네.
그럼 아 그럼 지금 마침 얘기하신 것처럼 그 네. 랩 댄스.
네.
대표적인 랩 댄스를 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때 90년대 중반에 꽤 있었죠.
근데 TV에 네.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랩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양념처럼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아이돌 팀이라고 하면은 랩을 하는데 대부분의 랩을 하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럼 노래를 못해서요. 라는 게 이유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누구라고 칭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수많은 팀들이 예.
하긴 그 중에 예. 저기. 94년도에 데뷔했던 저기 우리 이상민 씨 크라잉
아 크라잉 랩을 하셨다 네, 네.
룰라
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랩을 최초로 했다 그래야 되나
뭐 네네네
최초로 도입한 사람 있다면 누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근데 그런 얘기할 때는 그때 네, 항상...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홍서범
씨예요.
김
작가,
김 작가,
김 작가. 실질적으로 스킬적으로 그때 당시에 올드스쿨의 바운스가 굉장히 잘 녹아든 네. 랩이기는 해요.
네. 예. 잘 만드셨어요.
1807년.
아, 예, 맞아요.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예.
아, 그 공부를 좋아해요.
네.
당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네. 예, 장르인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해 낸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음악성이라고 저는
그리고 저기 있더라고요. 그때 옛날 뭐였죠? 유머 1번지인가? 네. 시커먼스.
예, 시커먼스.
아, 시커먼스.
예. 시커먼스. 시커먼스. 예. 이것도 예. 그때 그게 런 DMC.
예, 런 DMC의 예. 곡을 예, 가져와가지고.
아니, 홍서범 선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네. 그, 본인이 직접 진짜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 네.
자기가 원조다.
아, 네. 저 네. 저희
이거는 확실히 맞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인정합니다. 네. 네.
그분은 신뢰가 안 가요.
근데 뭐 그 뒤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굉장히 저희한테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힙합하셨죠.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 대박인데.
일본하고도 견조도 됐었죠.
아, 그럼
일본 힙합하고도. 예.
아니 뭐 홍성 씨는 약간 네. 전위 예술 같은 음악 많이 했잖아요. 그 예. 뒤에도 무슨 뭐
아, 네,
다른
네,
네. 사람 찾지 못해 뭐 이게 춤도 뭐 이상한 춤 추면서 아, 예, 예.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역시 멋있습니다. 네. 네.
그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전위 예술가로 살아계신 것 같아요.
종합 예술인.
아, 종합 예술인. 독특한 아, 종합 예술인. 장르를 만드신 분이죠.
네.
아, 얼마 전에 그 토토가
아, 네, 네, 네. 네. 아,
거기에 뭐 터보에 김정남 씨 나오고.
네네네. 네, 네.
거의 뭐 활동했던 시기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시대는 영위했던 시대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약간 그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뭔가 이렇게 씬에 소위 말하는 이제 힙합 씬에서 저희가 데뷔를 했던 해가 98년이었고. 가리온이 98년 2월에 결성이 돼서 무대에서 이제 데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쯤에서 한 96년? 뭐 이때쯤부터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뭐 PC통신 시절.
네.
이럴 때 이제 통신 동아리라 했죠. 네. 통신 동호회.
PC통신.
예, 네. PC통신 동호회 할 때.
나우누리.
예, 나우누리.
하이텔.
하이텔.
뭐, 예. 네. 그런 데서 이제 저희는 하이텔에서 저는 이제 활동을, 나차랑 같이 활동을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힙합과 R&B 주로 이제 흑인 음악 중심으로 이제 동호회가 있었어요. 네,
동호회 이름이 이제 그래서 검은 소리라고.
네, 검은 소리라고.
검은 소리 네, 위주.
네, 그래서 그 검은 소리에서 저희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90년대 중후반 때에 약간 이제 힙합을 표방하던 그러니까 랩 댄스나 힙합 음악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네. 당시 이제 아까 뭐 나철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이제 래퍼들이 네. 그냥 이제 그런 댄스 음악의 양념처럼만 쓰이고.
그쵸, 중간에 나와서.
그쵸, 예.
자자의 버스 안에서 이런 거 보면 예, 예. 잠깐 나와서 랩하고 사라지고 예, 말이잖아요.
상당히 좀 이렇게 촐랑대거나. 예.
아니면 저기 가볍게. 샵에 저기 래퍼 두 명, 양념.
예, 예, 예.
사라지고.
많아봤자 딱 네 마디 정도.
네 마디 정도.
네 마디 정도 하고 들어가죠.
여덟 마디면은 굉장히.
굉장히 수준급의 스킬을 가지고.
네, 여덟 마디 정도면 굉장히 길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희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좀 못마땅했죠.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듣고 즐기던 음악들은 사실상 90년대 예, 특히 이제 초중반 때에 걸쳐서 굉장히 미국에서 히트했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갱스터 랩.
네.
막 이런, 막 사실상 그쵸. 그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 프로레슬링의 기믹 같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실제 뭐 갱과 연루된 래퍼도 있다지만 어찌 보면 약간 좀 캐릭터로. 근데 이제 저희가 봤던 모든 보고 들었던 음악이나 어떤 그런 갱스터 랩의 이미지들은 굉장히 거칠고 진짜 거친 삶의 노래를 막 랩으로 뱉는데 이제 정작 TV에서 보는 우리나라 이제 랩댄스의 래퍼들은 전혀 이제 모양새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즐기는 것과는 괴리가 컸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메이저 예능에서 활동하는 근사하게 얘기할 필요 없죠, 저희는. KBS 저기 1박 2일 나오는 데프콘도.
네네네.
그, 통신 쪽에서 네, 활동했던.
나우누리.
그, 네, 나우누리였잖아요.
네, 나우누리였어요.
나우누리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네. 뭐, 휘종도 거기 있었고요.
네, 거기 네, 이제, 네. 뭐, 네, 나우누리 동호회였었죠.
그리고, 네. 언더 쪽에 출신 중에 가장 유명, 버벌진트. 도 거기에 있었고, 우리 SMP, 크루에 같이 네. 있는, 예, 피타입이란 친구도 나우누리 네, 쪽에. 예. 네.
버벌진트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고 있는 저희 케이블 TV에 대부분의 안내 멘트와 근사한 느끼한 멘트는 다 그 사람 목소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이런 거 다 아, 네. 목소리 좋잖아요.
네, 배, 네. 저 성우로 돈 많이 벌었다고 들었어요.
물어보러 돈 안 벌고. 네. 98년에 데뷔하셨네요, 보니까.
네, 무대에서 저희가 이제 데뷔했죠. 그
제가 이런 굉장히 늦게 시작한 케이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때 아, 네. 시작했을 때가
저는 그때 제가 제 나이가 이제 27, 28
예.
이렇게 해서 그때 아직 저는 그때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5년에 원래 대구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이제 약간 아 서울로 가고 싶다 뭔가 그런 막연한 좀 어떤 마음들도 있었고 그러려면은 제가 집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대학 졸업하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길 바라셨는데 만약 그렇게 살면은 제가 아무런 뭔가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더 하면 안 되겠냐 하고 그럼 너가 한번 준비를 해봐라 해서 대학원 준비를 해서 사실은 이제 홍대를 오게 됐죠. 네. 서울에.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 바뀌어져 버리고 98년에 이제 한참 그때 저는 이제 졸업을 여름에 했었는데 대학원 졸업을 하면서 예, 한참 막 래퍼로서 활동과 대학원 졸업 준비 막 이거 병행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죠.
홍대가 나쁜 데네요. 거기 가서 인생 버린 사람 많이 봤어요.
아, 네. 아, 저는 네,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98년도에 이제 힙합의 어떤 태동기였고 뭐 이렇게 진짜 랩이 양념이 아니라 예. 힙합이 나온 시기였는데 그때 아까 뭐 버벌진트도 얘기했었고 뭐 데프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좀 그 말고도 또 같이 활동했던 팀들이 좀 있으세요?
지금 뭐 아직까지 뭐, 활동하고 있는
제일 유명한 사람은 팀이야 뭐 주석이
예 아, 주석이라는 네, 친구 주석. 있었고 근데 주석이 말고는 이제 없지 않나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 같이 활동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의 네. 그 공연장이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같이 활동했던 물론 이제 주석이는 블랙스 때부터 그러니까 블랙스가 검은 소리의 당시 인덱스명이었어요. PC통신 하신 분들 아실 건데, 아, 아시죠?
자세히 모르지만.
네네네. 바로 고 블랙스 치면 바로 이제 게시판으로 가는. 그래서 그 블랙스의 멤버로서는 이제 주석이랑 저희가 아마 거의 유일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고, 그 마스터 플랜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뭐 활동한 사람들 많죠. 거기에, 그, 미스라진이 원래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타블로랑 만나서 지금 이제 에픽하이. 네,
에픽하이가 됐고.
있고, 또 그때 당시 K라이더스 했었나?
네, K라이더스가 있었지.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MP라는 클럽 출신으로 따지면 다이내믹 듀오도.
네, 그러니까
예, 거기서 시작을 했었고요.
맞죠. 아, 맞아. 그거 다. 네. KOD.
KOD.
어, KOD 활동을 KOD 하다가 이제, 네. 커빈이란 친구를 만나서 네. 시비메스 만들고, 이게 다이내믹 듀오가 됐고.
네. 사기꾼이.
사실 그 나차도 좀 억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커빈이 오랜 시간 나이를 속여서 네. 동갑내기로 그랬는데
짜증나요. 그러니까 한참을 친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이제 서로 야 나차라 네. 이러다가 알고 봤더니 네. 동생뻘이었다.
1년 몇 개월이나 동생이었더라고요.
단박에 사기꾼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대철 형님이 또 락 음악씬에서는 그 나이 사기에 나이 사기 되는 이
어, 네.
이 거기 가장 많이 걸려 계세요 이게 또
아, 네.
이 족보 얽힌 거에 아,
내가 뭐
아니 임재범 씨 임재범 씨 있고 저번에는 신성훈 씨랑 갑자기 싸우고 막
싸운 거
이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네.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락계에도 그런 게 있군요 저희 힙합계도 사실 네, 조금 네. 그런 게 아 이게 참 다들 세 보이고 싶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참. 임재범 씨하고는 그건 임재범 씨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탄력 있는 나이 조절을 하셨어요. 아, 어. 그럴 밤에 족보가 안 맞아버리는 거죠, 이게.
자, 뭐, 오늘은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그때가 막 열심히 같이 하다가, 뭐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안 한 팀 중에 좀 이렇게 뭐, 아, 보고 싶다 뭐 이런 팀 좀 있어요?
글쎄요, 지금 안 하는 팀들 중에 보고 싶은, 궁금한 사람은 사실 이제 저희 크루에,
네.
아티스트 한 비츠라는 이름으로 활동력이 그렇게 이제 뭐, 물론 작곡가로만 활동하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닌데, 그 팀이, 아티스트 한 비츠라는 프로듀서가 원래 있었던 팀이 다 크루라는 팀이 있었어요. 다 크루란 팀인데 그 팀의 이제 또 다른 이제 반쪽이 사실 이제 YG의 세븐이 아닌 오리지널 세븐이라는 래퍼가 있었어요. 아, 네. 본인 주장으로는 그 이름이 YG가 뺏어갔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아, 비하인드 스토리. 네.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있는데
네. 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거는 YG의 농간이라고까지 공공연하게 막 네. 떠들고
내가 오리지널 세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세븐이 네. 사실상 참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재밌는 캐릭터고 저희랑 같이 이제 작업실도 공동으로 오랫동안 이제 지내고 하다가 저희가 마스터 플랜이 이제 기획사로 바뀌고 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좀 독단적인 독보의 어떤 행보를 걷는 와중에 네. 같이 이것저것 많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미국으로 갔죠?
그렇죠.
네, 미국으로 가고는 뭐
골동품 장사
네, 골동품 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뭐 행방이 좀 묘연한데 가끔씩 생각이 좀 나요. 네.
뭐 솔리드에 보니까는 그 중간에 랩 하시던 분도 네. 지금 미국 가서는 사업하시더라고요.
네. 랩 하시던 분들이 미국 가면 다 사업을.
그리고 근데 저 힙합 쪽에는 유난히 네. 유학파가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미국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물론 친하시지 안 친하시지는 제가 모르는 입장이니까 아, 저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 예전에 그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MC 스나이퍼가 작 데뷔를 했어요. 아, 데뷔를 떡 해가지고 약간 건들건들하면서 약간 유학파 같은 느낌의 어떤 이런 네. 약간 뭐 라임이나 말투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윤도현이 물어봤거든요. 유학파냐 어디서 왔냐 충청도에서 왔다고.
맞아요. 완전 토종 한국인입니다. 네. 걔는.
네. 아 완전 네. 구수하죠. 네.
거기서 지금 빵 터졌어요.
네.
아니 근데 혹시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분들 중에 뭐 다이내믹 듀오나 뭐 약간 장르 뭐 이렇게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제하는 네. 거는 뭐 데프콘이나 네. 데프콘도 오랫동안 지금 언더에서 생활했죠.
그렇죠. 네, 고생도 많이
이상한 했고. 이유로 올라갔는데 뭐 연락은 뭐 따로 하고
예, 다 연락은 다 되고요. 뭐 네. 그렇다고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는데 네. 예, 연락은 뭐 정도 하고 데프콘 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12월 달에 콘서트 했는데 저희 게스트로 나와줬었고요.
네. 그리고 또 데프콘이 워낙 또 아주 그 행사를 빠짐없이 참여하는 친구라 저뿐만 아니라 나찰 결혼식 때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동료들 결혼식이나
역시 행사에, 네. 어려운 시기를 오래 보낸 사람들이
그렇죠. 네. 항상 저는 게. 참 되게 인간적인 친구에서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뭐 떳떳하게 힙합을 버리고 방송인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벌써요.
예, 욕은 하진 않습니다.
벌써요. 벌써요. 예.
아 본인이 예. 인정을 해버렸어요.
예.
아,
예. 그래가지고 힙합을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래서 대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힙합을 버리고 대북권이
예. 아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예. 그 모습이 되게 힙합이야.
예, 힙합적이죠.
그게 힙합이야.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당당하게 그냥 예. 뭐, 예. 어떤 사람들은 뭐 힙합 이름을 걸고서는 뭐 소위 말하는 발라드를 해보려고 이제 되게 찌질한 랩들 하고 막 그러는데 오,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데프콘 용이 훨씬 더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아, 얼마 전에 보니까는 네. 요 최근에 그 쇼미더머니 네.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마 요 최근에 오랫동안 방송 같은 거 안 하시다가 간만 하신 거죠?
네, 사실 뭐 요 최근이라고 해도 한 3년 전이고요.
네. 그 전에 방송...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네. 쇼미는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게스트가 나온다는데 찾아보니까 요 최근이 3년 전이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사실 뭐 저희 가려운 음악 성향이나 네. 어떤 뭐 저희 음악 활동 자체가 어떤 뭐 그런 뭐 기존의 어떤 뭐 가요계에서 많이들 볼 수 있는 형태라기보다는 주로 저희 정체성이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 우리는 언더그라운드 힙합이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언더그라운드라는 게 마치 뭐 우리는 되게 막 반골 기질이 있다든가 뭐 뭔가에 대한 안티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태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뭔가 정의라는 게 되게 저희도 잘 어렵고 애매했을 때 저희랑 가깝게 지냈던 형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참 굉장히 좀 삶의 어떤 뭐랄까요 굴곡이 많다고 할까요. 근데 참 그러하시다면 그분이 지금 출가를 하셨어요. 스님이신데 네.
아, 한국힙합에 운딩이고 나가버렸어요.
네. 한국힙합의 대부격이신 분인데
굉장히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되셨습니다. 네, 정신적인 어떤 많은 네. 양식들을 주셨던 네. 형님인데 그 형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라는 게 어떤 뭔가 명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의 내리기보다는 굉장히 좀 뭔가 형용사적인 느낌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어떤 태도적인 또는 네 그렇죠. 네. 그런 태도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셨고 그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이해가 되고 저희가 공감을 샀던 부분이라 그때 당시엔 저희가 막 언더그라운드 힙합 이런 수식어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이제 비춰지기에는 아 얘들은 막 그냥 땅속에 있는 애들이니까 어디 밖에 나와서 보여주기를 좀 싫어하거나 굉장히 좀 그런 데 대한 좀 반감들이 있는 친구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쵸, 처음에 이제 그런 뭐 조금은 배타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저희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팀이고, 그런 음악들이 이전에는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웠겠지만, 뭐 쇼미더머니를 포함 최근에 조금 더 이제 그런 뭔가 좀 탄력이 생겼다고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약간 예전보다 드러난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 얘기 조금 더 드리면은, 1회는 네, 두 분이 나가셨고 2회까지 나가셨는데 3회부터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쇼미더머니는 네. 지금은 뭐 개콘의 한 코너처럼 이렇게 예. 패러디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엄청나죠 지금.
뭐 왜 오디션 프로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왜 3회는 아니 그 뗄만 하니까 왜 빠지신 거예요, 근데?
아니 빠진 게 아니라
아니, 안 불러줘요
저희.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이게 쇼미더머니가 사실상 예. 프로그램 자체가 뭐 뭔가 1회부터 해서 어떤 딱 형식이 잡혀가지고 어떤 포맷이 있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매번 바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두 번째 PD님도 바뀌시고 계속 PD도 바뀌고 어떤 방향들이, 물론 이제 뭐 궁극적인 방향이야 어떤 뭐 힙합에 대한 얘기겠지만 좀 형식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에 맞는 어떤 출연진들의 섭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출연을 거부하신 건 아니고.
아, 그럼요.
저희는 거부해서. 뭐, 불러주면 가겠는데요. 예. 가면 많이 싸워서 힘들어요, 저희도.
아, 싸우세요? 예.
가면은 하도 저희랑 맞지 않는 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니, 어떤 거죠?
시즌 1 때 같은 경우에는 한 세네 번 정도 뒤집어 엎었죠.
네, 사실 뭐 이것도 뒷얘기긴 한데, 1 때는 예. 제가 좀 많이, 나찰도 그랬지만 많이 삐졌고요. 예. 2 때는 시작하고 한 2주 뒤에 하차 한번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난 뒤에 뭐 또 막 많이 네 제가 짜증도 내고 막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두 번을 참여를 했었는데 네. 어떤 그런 그 방송의 어떤 뭐랄까 방송 뭐라고 표현했죠? 방송 생리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네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좀 네 부딪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흘려버려도 될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거슬리는.
그렇게 들이대도 괜찮아요.
네.
원래 들이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 참고 견뎌지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상. 네. 네, 그쪽 시스템이 저희한테는 분명히 안 맞는 게 있긴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그런 뭐 고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좀 인상적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 근데 사실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이제 어차피 대중음악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근데 그러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어떤 기자분하고 이 얘기 때문에 막 싸웠어요.
아, 네.
그렇지 않다. 뭐 그걸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 내가 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뭐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뭐 그럴 수 있는 그것도 훌륭한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앨범 수도 적고요. 요즘 특히나 뭐 힙합 쪽은 막 힙합뿐만 아니라 대중가요계가 보면 앨범 단위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앨범은 예.
앨범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냥 싱글로 내고 이런데 저희한테는 여전히 음악을 낸다라는 게 앨범 개념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 있고.
커피가 왔는데 한 잔씩 마시면서
드시면서 하세요.
네, 여기 방송 좋은데요.
아, 다른 프로 하려면 좀 그들 좀 약간 구표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아, 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막 거기서 뭐 이거 좀 해주셔야 한다고 뭐 싫어! 막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형.
아, 그럼요. 아, 네. 그렇구나. 아, 요즘은 좀 생각을 보시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 MC 베타는 지난번 이제 저희 바우미업 창립총회 때도 네네. 오셔가지고 이제 축사도 해주셨거든요. 정말 지금 이제 다시 또 감사의 말씀
불러주셔서 네, 정말 영광이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1집 앨범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다.
네.
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제 1집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어떤 정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앨범을 뭐 계약을 하고 그 뭐 소속이건 앨범 뭐 제작 계약이건 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어떤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근데 뭐 너무 이제 몰랐죠. 저희가 그냥 뭐 회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뭔가 수익이 생기고 그에 따른 어떤 수익 배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알아서 이제 뭐 챙겨주는 걸로 생각했지만 전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순진하셔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뭐 그게 순진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저희가 너무
아, 근데 순진한 게 아니라 좀 바보스러운 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이유가 네. 분명히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생각을 안 하다가 진짜 멍청하죠. 그러니까는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우리 1집은 어떻게 된 거지?
네.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네. 불현듯.
근데 맞아, 대충
1집 있잖아.
네, 추정해봤을 네. 때 예상으로 그냥 대충 한 5만 장은 나간 것 같을 건데. 조건데 왜 이게 아무 얘기가 없지 해가지고 그 사장님을 지금 어떻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근데 사실 여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찰이 추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 근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차이 전화를 해서 우리 지금 음원이 지금 어디로 간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그때 이제 도움도 줬는데 찾아봤다가 이제 실제 이제 그 음원의 수익을 받는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쪽 담당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르겠대요.
아 모르겠대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저희 음원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음원이 어디로 나가는 걸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진이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진이를 전화를 했더니 그걸 또 원래 또 유통을 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또 전화를 했더니 그럼 이분한테 전화해 보시겠어요?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그 사람인 거예요.
처음 그 사람.
모르겠다는 사람.
근데 더 웃긴 건 그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했더니 자기는 예 이제 생각났네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빨이 뺑뺑이 돌려놓고 고민해보니까 이제 생각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이거를 막고 있는 게니까 이게 저 뭐냐 실질적으로. 이 수입 자체를 막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일단은 그 전 사장님이 통째로 넘겨줬다. 그리고 이게 원체 오래된 거라 가지고 이미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이야기하기 전까지 저 직전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당신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나찰이다. 가리를 나죠. 그거 어떻게 아냐 이렇게 된 거죠.
랩을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예, 네, 뭐, 아 증명을 해. 내가 증명을
해. 영혼을 불러모은 가리온나. 맞네.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네.
아니 서류는 없는데 증명할 수 있는 거 없는데 돈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 현재 뭐 진이 쪽에서 연락이 왔었나 어디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를 저희 쪽으로 변경을 빨리 하시라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이제 바음협의 이사로 계신 신건웅 이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있어요.
옆에서 굉장히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갑자기 등장했다. 다음에 신건우 이사님
갑자기 등장해.
전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왜냐면 이거를 알아봤거든요. 왜냐면 KT 뮤직이 제 전 직장이고 그 형 가리온의 1집이 있는 뮤직
그렇죠.
뮤직이 당시 인수된 엔터테인먼트가 또 제 전 직장이잖아요. 두 군데다 있어서 알아봤는데
한 패였구나.
그게 뭐 그 개인 그 회사들의 이제 어떤 거래 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회사가 인수돼 있고 그걸로 또 그 권리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아달라고 제가 조용히 부탁은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공론화되면은 별로 그쪽도 좋을 거 없을 거다 서로. 그러니까 찾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올해 한 상반기 안에 그 권리를 좀 가리온 일찍 권리를 되찾는 쪽으로 이사장님하고도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창립식 때 와주셔서 그거를 좀 찾아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추적 중이고 이제 완료가 돼서 곧 돌려드릴 수 있을 거.
감사합니다.
전 사장님도 좀 찾아주라고.
사장님이 사라지셨어요.
연락처를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연락처를
그러더라고. 인수가 됐기 때문에 사장님까지는
아니 무슨 친자학의 소송도 아니고 이렇게 뭘 찾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긴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많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큰 음반사들 있었잖아요. 네. 뭐 옛날에 뭐 지구레코드, 뭐 오아시스, 뭐 또 뭐가 있었나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망해 나가면서 이제 망한 이유는 이제 뭐 IMF 이후에 이제 음반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또 이제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막 횡행하고 또 이후에 이제 그 모바일 쪽 뭐 온라인 쪽으로 이제 디지털 음원 시장 쪽으로 확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시장이 옮겨가니까 기존에 예전에 그 아주 떵떵거리는 큰 회사들이 다 이제 문 닫게 되고 또 누가 인수하게 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통째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음원들을 다 통째로 넘기거나 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네.
아. 사실은 저도 그 옛날에 나왔던 그 앨범 권리 누가 갖고 있지 이런 게 되게 있어요 사실은 네. 몇 개가.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조금 해가지고 찾아온 게 일부 있고요. 아. 그리고 더 옛날 거는 지금도 저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미 2, 3, 4 집은 제가 못 찾고요. 아. 뭐 하여간 그런 사연들이 아마 조금씩 다들 있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아. 음악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아유.
조용필 선생님도 네. 저작권이 아, 날라가지고 아유. 고생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뮤지션들 어느 정도 데뷔를 했고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다.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뮤지션들이 그냥 음악만 하고 살 수 있게 옆에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뮤지션들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시장이 작아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떠버리면 뭐 어마어마한 뭐 돈을 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뭐 한류 스타들, K-pop 스타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K-pop 스타가 되지 못하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도 아니 중간에 있는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뮤지션 내지는 뭐 그에 준한 또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갖다가 그 대신해서
필요하죠.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구조, 공단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그게
필요합니다. 없으니까, 법적인 자문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뮤지션이냐 사업자를 냈는데 맞는 건지 몰라요.
그 예전에 그러면 그때 처음에 데뷔 앨범 하셨을 때, 그 계약서를 쓰셨나요?
네, 그때 계약서를 썼는데, 나는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있어. 직권 있어요. 직권 있고. 직권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런 계약서를 쓸 때도 저희도 이게 참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뭐 그런 포맷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너무 이제 좀 다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권리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죠.
무지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린 친구들도 그런 건데 결국엔 건너건너 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이 내 뒤통수 치겠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통수를 치더라도 아유 결국엔 언젠간 돌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시시하고 조용히 있다가 그냥 아 이대로 그냥 넘어갈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친구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맞아.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지금 2년, 3년 됐나? 3년 동안 공연 페이 못 받은 것도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참 대단하신 게 연락을 받으세요. 3년 동안 계속 연락을, 안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달 드리겠습니다.
W 뭐였죠?
아, 그것까지. 그래서, 아니, 왜 지난달에 주신다 했죠? 아, 다음 달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채무를 잘 하신 분들이요. 네네. 전화 잘 받습니다.
네. 한 번도 안 받으신 적이 없어요.
전화 잘 받아가지고. 그럼요. 제가 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늘 걱정,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분이 또 그럴 거예요. 요즘 어때요?
미국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요즘 괜찮아요? 요즘 다음번에 우리 행사 다시 한번 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맞습니다. 꼭 그렇게 다시. 네.
그래서 정확합니다. 저 외치고 쌓아놓고 쌓아놓고 이렇게 쌓아, 많아요? 그런 분들.
근데 참 특이한 게 그러다 보니까 밉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받으니까.
그거에 다 안 돼요.
저희가 멍청해요.
네, 저희가
행사 끝나면 나중에 부가세 딱 정산하고 그냥 만나 소주 한잔 먹는 거지.
이게 보수인 거지. 네.
그걸 쌓아놓고, 야, 저번에, 내가 그때 페이 안 줬나? 야, 그럼 있잖아. 내일 행사 하나 더 하자. 행사 하나 더 하고 내가 이걸로 밀어줄게. 이걸로 다 아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지금 이제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 저희가 이제 피브로 사운드라고 있는데, 네, 거기 대표님도 그분한테 못 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 선수다.
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 행사할 뿐이면 뭐 선수.
네.
아니, 아까 말씀했던 문제의 네. 1집 앨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있었고요. 2010년에 2집. 네. 그리고 이제 3집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앨범이 안 나와요, 잘?
그렇죠.
그것도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상황도 상황이지만, 뭐 개인들의 상황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무게감이라든지 무슨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스스로한테 조금 많이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작품에 대해 가지고 명이 섣불리 내기도 싫고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내지는 뭐 리스너들이 그런 생각으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이유.
그게 예전에 네. CD 시장이든 테이프 네. 시장이든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자켓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디지털 네. 넘어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내 앨범을 통해서 예,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줘야 네, 된다. 그렇죠. 네. 사실은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내시는 분들은 왜 그러잖아요. 앨범 자켓에 있는 사진부터 네. 끝에 그 앨범이 끝나는 그 마무리까지가 이 앨범의 모든 거예요. 있는, 다 표현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러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네.
앨범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좀 무모한 짓이 네, 되어버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죠, 지금.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CD 찍는 것도 뭐 기념으로 찍는
네, 기념으로처럼. 네.
대신 저희 아이돌들은 네. 팬들이 있으니까.
지금. 네, 그쵸.
왜 두 분 다 지금 아이돌은 아니죠?
아니죠, 네. 아, 네.
어른들이잖아, 어른들.
네. 아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그리고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앨범이 많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처음에 데뷔도 저희는 이제 무대를 통해서 데뷔했었고 처음부터 뭔가 앨범을 내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활동하고 이것보다는 그냥 이제 공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곡들을 먼저 공개하고 뭐 어떤 관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뭐 계속 소스를 건드리고 랩도 좀 바뀌기도 하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딱 자리가 잡히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어떤 곡이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공연 중심 활동 공연 중심으로 활동하던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음반 활동력은 약한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된 뮤지션들 같아요. 아, 네. 앨범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오래된 뮤지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오래됐다는 게 그런 의미보다는 네. 옛날에 했던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 앨범을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어.
그렇죠.
조금 슬픈 얘기를 가볼게요. 앨범 안 내고요. 네. 활동 안 하고 그러면 공백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들이 사실상 진짜 힙합 씬도 보면은 물론 이제 다른 장르 음악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화두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게다가 저희 팀은 막 그렇게 음반을 많이 내지도 않고 또 그게 그렇게 뭔가 대중적이지도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 1집 내고 나서 저희 되게 힘들었었던 게 팀의 이제 멤버랑 좀 헤어지게 됐어요. 저희 프로듀서였던 제유라는 친구랑 1집을 했던 친구랑 헤어지면서
아 다른 멤버도 있었어요.
네, 원래 저희가 이제 2인조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하다가. 네 바로 3인조로 이제 DJ 겸 프로듀서 한 명 들어와서 1집에 90% 이상 대다수의 곡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1집을 2004년에 발표하고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좀 비트를 안 썼으면 한다라는 제안이기보단 그런 통보를 했죠.
통보도 아니고 쓰지 말아라.
그렇죠. 네.
아, 사례가 안 좋아진 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쓰지 말아달라 해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또 그 친구 요구를 받아들여서 네.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럼 못 하잖아요.
못 하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때 당시에는 2004년, 4년 1월에 앨범이 나왔고요. 2004년 4월에 그 친구가 나갔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바로 그냥 음악을 때려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부득이하게. 저희가 1집으로 뭔가 네. 막 열심히 프로모션하고 마켓 뭐 회사에서 마케팅을 네, 하면 저희가 활동을 하고 네. 행사를 뛰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음악적 성향이 그렇게 막 저희가 무겁고 좀 어두운 성향에 강해서 행사가 잘 못 가는데 아예 이제 비트를 못 쓰게 되니까 네. 그냥 뭐 회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아예 그냥 약간 음악적으로는 공중분해가 돼버렸죠. 저희는 그때 이제 98년부터 만든 곡이니까 거의 한 6, 7년 네. 동안 활동하던 곡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음악으로 먹고 살 수도 없고 나철도 아직 그때 학교 졸업하기 네, 전이었는데
어린 나이였어요.
네, 그때는 아직 20대였고 그래서 네. 저는 30대 이제 중반이 돼가지고 34 막 이럴 때인데
그러면 생계가 걱정이 되잖아요. 네,
게다가 결혼도 안 했고 게다가 제가 남동생 이제 삼형제거든요 집에 두 동생도 올라와서 셋이서 신촌에서 이제 같이 이제 뭐랄까 그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동생 둘은 이제 한 명은 직장을 구했고 한 명은 직장을 구직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제일 큰 형이 이제 집에서 밥 없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알던 동생 래퍼인데 한 명이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주차 유도원을 최근에 갑질 사태의 그 참 논란으로 얘기가 됐던 그 주차 유도원 일을 한다. 근데 괜찮다. 알바비가 짭짤하다. 그래서 이제 야 거기다 좀 꽂아줘.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자리가 났다. 예, 네, 자리가 나서 가서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무대에서 막 랩을 하다가 이제 무대에서 랩을 하면서 제스처를 하던 손으로 이제 수신호를 하게 된 거죠. 예, 네, 수신호 이쪽으로.
진짜, 근데 저도 궁금했던 건데 그때 형 직장을 잡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때?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게 제 나이 때가 그때 이미 30대 중반이고.
아, 그때 시대, 아, 시기가. 아,
네. 그렇군요. 30대 중반이면요. 어디 네. 신입사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게다가 뭐 이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이제 랩 한 10년 가까이 했다는 거 말고는 특별히. 예. 네. 아예 저는 그렇게 래퍼로서 어떤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직업적인 인식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냥 음악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냥 몰두하고 있던 시기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제가 주차요도원 생활한 게 어찌 보면은 사회생활이 제대로 된 직장생활이 제대로 된 어떤 첫 시도였죠.
아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먹거리가 나오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음악하는 시간이 좀 줄더라도 예. 그 투자 내지는 그쵸. 원래 자본이 있고 네. 음악은 내가 따로 하겠다.
네, 이게 있어요. 문화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본 쪽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아, 일본 그쵸. 쪽이 그래가지고 네. 뭐 대대로 물려오는 가업을 물려받아서 장사를 하면서 음악하는 뭐 이런 경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요즘 꼬맹이들도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랩도 가르쳐주고 이제 힙합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가다 하는 얘기가 아, 왜 진작에 그만두고 이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뭘 그러니까 학교까지 그만두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는 올인을 해야 된다 하려면은 목숨까지 걸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근데 저희 때도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가 여기다 모든 걸 걸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걸 걸지 않았으면은 어떤 이유가 돼도 난 실패자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랩팝의, 네. 아, 힙합의 네. 뿌리였던 우리 가리온의 리더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수신호를 씁쓸한 얘기입니다.
네. 심지어 거기 택시 기사 아저씨들 자주 오시는데 저한테 잘한다 그랬어요. 어 동작 쩔어.
그럼 그 하면서 음악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요.
쉬고 저...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이후에 어떤 뭔가 방향을 모색하기에는 너무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우선은 먹고 살자. 우선은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되 그 끈을 놓기는 싫었으니까 그런 와중에도 그땐 저희가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의 어떤 래퍼들이 믹스테이프라고 해서 네. 래퍼들이 본인들의 어떤 뭐 실력들을 보이고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기존의 래퍼들이 공개한 인스트루멘탈을 그러죠. 반주들을 네. 모아서 거기에 본인의 랩을 뭐 홈레코딩 방식으로나 뭐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녹음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공개하는 형태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때 이제 제2의 비트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비트를 모은 다음에 거기에 저희 일찍 가사를 올리거나 저희가 이제 둘 다 이제 프리스타일 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즉흥적인 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그렇게 공연을 했었어요.
간혹 가다가.
아, 근데 네. 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싸웠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 저희가 뭐 갑자기 뭐 확 뭔가 문제가 생김으로써 그 문제로 싸우고 아 그냥 갈라서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상 처음부터 그 팀의 프로듀서였던 제휴라는 친구를 음악성에 있어서는 글쎄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좀 천재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끼리로는 그냥 아시아권에서 이 정도의 비트메이커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떤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어떤 그 좀 정말 좀 천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독불장군 같은 그런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6살 더 많은 형이었지만 나차이랑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함에도 저는 정말 음악적인 리스펙이라 그러죠. 음악적 존중으로 그 친구의 방향에 저도 당연히 동참을 했고 그 친구가 리더였죠. 그렇게 해서 가려냈던 음악적인 방향을 만들어왔고 저희도 사실 그 친구 독일에서 왔어요. 게다가 독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10대 때 이제 힙합 문화를 접하고 그 어떤 굉장히 좀 그 있었던 동네가 좀 격한 동네였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약간 미국의 게토 같은 그래서 좀 험한 데서 자라면서 좀 어떤 그런 힙합에 대한 가지고 있는 태도도 굉장히 좀 센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랑말랑하거나 좀 미온적인 태도랄까요? 그런 힙합퍼들은 다 페이크라고 치고
완전 하드코어.
네, 완전 그냥 딱. 완전 정통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길 아니면 안 돼.
그렇죠. 한 길만 가라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공연 문화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 앞에서 푸처 핸즈업이라는 영어도 쓰면 안 됐어요. 저희 팀.
어, 그래요? 예.
아, 근데 물론 그게 예. 푸처 핸즈업을 쓰지 마! 이렇게 우리한테 지시했다기보단.
예. 아니요, 지시, 거의 아, 지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정말 예. 이제 쓰레기다 이거죠. 근데 저희도 공감을 했던 게 굳이 손들어라는 우리 말이 있는데 푸처 핸즈업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태도들을 저희도 당연히 좋았고 공감했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이제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뭐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랑 네.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원래 천재랑은요. 네. 음악적 같이 못해요. 네. 여기 옆에도 계시잖아요. 손이 독보장군이 늘 멤버가 바뀌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네네. 헤어지게 된 어떤 계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집을 내고, 여러 면에서 이제 좀 그, 좀 힘든 시기였죠. 저희가 1집을 내기까지도 사실상 회사에서 투자했던 어떤 제작비도 꽤 센 편이었고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뭐 또 저희 담당했었던 분들도 자꾸 바뀌기도 하고 제작 관련 뭐 매니저나 팀장분들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칫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어찌됐건 그 기본적으로 재유라는 친구의 어떤 방향성들에 저희는 발을 맞춰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누적이 되고 많이 오랫동안 좀 그런 부분이 쌓여있었죠. 그러다 사실은 큰 일이 아니었어요. 지방에 공연을 마치고 오다가 가벼운 어떤 좀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충돌을 사실은 저랑의 충돌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충돌이 아니었죠.
예, 나찰이랑 조금 예. 충돌이 있었고 그걸 제가 못 참아서 그냥 제가 터뜨려 버린 거죠. 그러고는 그냥 거기서 좀 화를 내고. 이후에 다시 만난 자리에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 너도 너의 길을 가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친구는 이런 얘기할 줄 몰랐는데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대신에 내 비트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저희도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음악하시는 분들이 네 오랫동안 팀을 같이 하려면은 둘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완전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다 지배를 하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면 예. 아예 서로한테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희 예. 팀이
분업화의 극. 네,
저희 팀이 후자예요.
후자예요.
네. 아니 두 분
저희는 불화가 없어요.
98년부터 네. 올해가 네. 2015년이면 꽤 오래 해오시잖아요. 네.
정말 요만큼의 말다툼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예.
쉽지 않은데.
뭐,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가 네. 아니라요. 그냥 네. 무관심.
무관심.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의 관심사가 같아 버리면은 네. 서로 이제 뭔가 얘기하려 그럴 건데 네. 서로 이제 말이 성격도
그리고
틀리고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분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 그럴까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음악할 때 말고 연락 네. 안 하고.
뭐 평소에 근데 각자 네. 자기 인생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편이죠. 예. 그렇죠. 특히나 나찰은 또 저 귀여운 딸이 태어나서 네. 육아에 집중을 하느라 네. 예. 저도 평소에 방해 안 하는.
결혼하셨죠?
네. 네.
근데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결혼하면 전투력이 약해져요.
네. 맞습니다.
크게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투력이 약해진다기보다 그래서 난 생존력이 좀 약해졌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아, 옛날 같으면 안 했던 일도. 아,
네,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꿈도 안 꾸던 그런 거를. 네. 예, 아이가 생기거나.
네.
하더라고.
아, 예. 아니, 원래 이제 힙합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가리온 같은 이제 캐릭터들은, 이 광야에서 찬바람이 불어와도 네. 절대 우리 등 돌리지 않아요. 우리 그 바람 다 맞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결혼하면 안 그래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아, 네. 아, 네. 결혼은 참 많은 걸 바꾸더라고요.
예.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면 안 돼요.
아, 네네.
지금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혹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아니요. 저희 팀의 이제 스킵, DJ 스킵이라고 있는데 그 형이 저의 결혼을 보고서는 결혼과 죽음은 늦출수록 좋다라고 항상 네,
저희 크루에 있는 네, DJ 스킵의 명언입니다.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두 분이?
예, 정말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네. 굉장히 어릴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나찰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저희가 결성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은소리라는 그 PC통신 동호회에서 제가 그때 뭐 주석이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랩하고 막 그때 응감회라 그래서 음악 감상회 이렇게 해서 막 홍대나 신촌 카페 빌려서 음악 듣고 끝나고 나면 랩하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옛날 분들이군요. 아니 지금 보세요. PC통신 나오고 음악 감상회 나오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그때 스무 살, 스물한 살 네. 막 이럴 때 전화해서 이제 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마스터 플랜에서 이제 가리온 그때 가리온의 이름도 안 만들고 이제 막 처음 만난 거죠. 근데 그럴 때 만나다 보니까 나찰은 나찰대로 6살 많은 형이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고, 저도 너무 이제 막 한참 어린 동생이니까 제가 막 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태도들이 처음에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한테 뭔가 좀 배려하는 게 생기고, 그런 측면들이 좀, 나중에는 이제 어떤 둘의 관계? 둘의 관계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건, 네. 그런 어떤 것들을 형성했죠.
괜찮아요. 두 분 다 결혼했기 때문에. 네네. 다 정상적으로 이해합니다.
네네.
98년에 데뷔, 2015년이네요. 요 최근에도 지금, 최근까지 이제 불안당 크루라고 해서.
네네.
이 크루라는 되게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왕성하게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불안당 크루는 또 저희가 알만한 또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 네. 일단 뭐 요즘 힙합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제 P타입이라는 래퍼가 있고요. 지금, 그 브랜뉴 소속으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이루펀트라는 팀으로 있는 키비, 그리고 뭐 마이너스, 그리고 또 노이즈맵에도 이제 뭐 겹쳐져 있지 않지만, 키비가 이제 같이,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노이즈맵 멤버인 뭐 라임어택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근데 거의 대다수가 힙합,
그렇죠,
이제 언더그라운드, 네, 위주로 많이 활동하는 대중, 팀이죠.
일반 대중들이 알만한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P타입은 들어봤어요.
네네.
네. 아, 네. 좀 독특한 게요, 네, 크로문화도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락 쪽은, 저는 오히려 락 쪽이 그럴 줄 알았어요. 선배가 야 집합 이러면은 딱 집합 할 쪽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쪽은 그런 게 없고,
네,
힙합 쪽이 진짜 이렇게 보면 이 형님 문화, 그다음에 이렇게 딱 위에서 선배가 딱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가 예 그렇지는 않아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크루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되게 평등한 위치예요, 서로 간에. 네, 네, 네. 예, 절대적으로 위아래가 분명히 없어요.
오히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 차라리 그런 크루가 있다면은, 예, 글쎄요, 뭐 거기 크루 리더이신 분이거나 거기 좀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이 군대 문화를 좋아하시면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 뭐 금전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저희가, 예, 생각하는 크루는 사실상 이런 거거든요. 크루라는 말이 붙으니까 뭔가 이게 뭐지, 조직인가 패거리인가 이럴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형 동생, 아니면 뭐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약간 나이 차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 안에서 서로 뭔가 좀 일적인 것도 좀 도모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조금은 혈육이 아닌 가족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죠.
네. 에이,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가족이에요? 아, 네.
혈육은 아니지만.
보기 좋은 건 있더라고요. 네. 네. 왜 이 말씀 드렸냐면, 뭐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던 가수들도 그 자기는 또 원래 식구들이 뭐 하자고 하면, 그럼, 네, 또 잊지 않고 와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대중 그 문화 쪽에 있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노출이 많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옛날에 만났던 분들은 좀 어려지는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좀 신기했어요. 뭐, 예, 도끼도 뭐 행사 나오고 도끼 하시면 돈 많이 벌잖아요.
엄청나게 벌죠.
아, 무지막지하게 벌더라고요. 보니까. 네.
차만 지금 10억이 넘을 거예요. 네.
차만. 진짜요?
차 모은 차만 1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친구들도,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선배라기보다 자기네, 네, 식구들, 네, 모임이, 네, 있으면, 네, 또 잊지 않고, 네, 와줘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다른 분야, 방송, 뭐 그다음에 개그 쪽, 그렇죠? 예능 쪽은, 네, 그런 거 없어요. 뜨면 연락 안 와요. 저는 아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데프콘이 왔다는 얘기 듣고, 네, 사람 좋게 봤는데, 네,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크루 문화가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네. 한 어떤 크루가 있으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뜨게 되면 그 크루 전체를 다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 반대 상황도 똑같아요. 크루 멤버 한 명이 공격을 당하면 크루 전체가 덤벼요.
네.
그 요즘 이제 힙합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뭐 디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디스를 당할 때, 네, 다른 크루 멤버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그쵸, 이제 그게 크루
다운 받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루전으로 자연스럽게, 네, 연결되기도 하고. 예. 네.
네. 아, 이건 가리온도 혹시 디스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네, 사실 디스를 누군가에게 하기에는, 네, 너무 수적으로나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적을 때, 네, 그럴 때 시작을 했었고, 저희를 누군가가 이제 공격하기엔 참 저희가 힙합 쪽에서는 연로한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까발려진 게 많은 팀이라 가지고요.
네.
저희는 까일 게 많은데 누군가 디스를 걸으면 저희는 그쪽을 깔 수가 없어 가지고. 웬만하면은 디스전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뭐 디스전도 일종의 문화잖아요.
예, 문화라기보다도.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이제 문화라기보다는 힙합에서 디스를 이제 좀 매체에서 문화로 얘기할 경우도, 예,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문화라서 이제 잘못 좀.
예, 사실은 이게 힙합이라는, 힙합이 사실 문화잖아요. 근데 힙합 문화나 음악 장르의 어떤 좀 특성이 조금 이제 이제 불편한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솔직한 표현 이게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너무 체면치레 하는 것보다 아 나 너 싫어 또는 뭐 이런 감정이 있어라고 드러내기 음악적으로나 어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보기에 아 이쪽에서 막 그냥 드러내고 막 쑤시고 막 이러는구나 어 이쪽에 이런 서로를 씹고 이런 모습들이 이 안에 있는 문화인가봐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좀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배틀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단점을 자극시켜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거.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약간의 왜곡에 의해가지고 대중들이 더 좋아할 수 있고, 예. 어찌 보면은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예.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고, 네. 그걸 또 예능에서 써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웃기게 변질돼서,
예. 웃기게 변질까지.
이게 또 참여를 한 사람들 예. 같이 웃겨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곡이 되는 거죠, 왜곡.
네.
지금, 그 두 분이 힙합 신에서는 가장 어른이죠.
그러니까 저는
연로한 힙합퍼라고 왜 말씀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뭐 팀 자체로 따지면은 물론 저희보다 앞서서 활동을 했던 팀들도 있고요. 뭐 네. DJ DOC도 그렇고. 근데 이제 멤버에서 제가 71년생이라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랑 똑같은 나이로 형이. 활동하는 사람은 하늘이가 네. 있고 또 누가 있나?
없어요. 71년생은 하늘이 형.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어디 행사 갔는데 그 DOC가 저희 뒤에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하늘이가 저보고 야 너 언제까지 랩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왜 이랬더니 막 너 은퇴하면 나 세 달만 더 하고 최장 래퍼로 기록을 가지겠다고. 그래서 아 뭔 소리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진짜? 이 질문 드릴게요.
아 근데 저희는 라이브 때 항상 얘기해요. 저희 콘서트 때마다 얘기하지만 저희는 고희 힙합을 할 거거든요.
네. 네. 요즘 인터넷에 약간 보니까요.
네네.
어쨌든 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장르 음악도 다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이게 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면
그렇죠. 예.
뭔가 약간 좀 힘이 들어요. 예. 요즘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MC 메타께서 가끔 힘들어한다. 아. 예전 같지 않다. 본인의 바람은 고이 힙합이 고이 네네. 공연이지만 네네. 고이 래퍼지만 네. 지금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 네.
과연 아유. 그것을 위해서 뭐 홍삼이 됐든 뭐가 됐든 관리를 하고 있는가?
아, 네. 근데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저희 2010년에 2집 냈을 때 그때 제가 감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좀 몸이 가벼우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션이 좋아져서 뭐 발성이나 여러 이제 뭐 목도 빨리 안 쉬고 되게 좋았었는데 네. 결혼 이후에 이제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결혼하면 안 돼요. 역시 음악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아니 음악하는 사람뿐만이 아니야. 네. 남자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아유,
네, 그래도 저는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행복하세요.
아, 네, 그럼요. 네.
제 눈을 보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아, 네,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좀 체중이 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랩이 사실 되게 중노동이기도 하거든요.
엄청난 노동입니다.
네, 엄청난 유산소 운동이 되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네,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랩하면 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전에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배틀을 하는 거 있잖아요. 랩.
아, 네네네.
배틀 할 때 보면은 근데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건가요? 다 이렇게 어떤 프레이징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패턴화돼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써먹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즉흥적으로 뭔가가 나오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히 배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퓨어 프리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튼 프리스타일이 있고 퓨어 프리스타일이 있는데 리튼은 이제 미리 써놓은 것들을 좀 몇 가지 그런 프레이즈를 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조합해서 쓴다든가 내용적으로 뭐 근데 퓨어는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한 이제 프리스타일이다 보니까 배틀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상대방을 네. 보고 즉석에서 스캔을 하고, 머리 스타일이 왜 저래? 안경은 왜 저런 걸 썼어? 뭐, 옷 색깔 왜 이렇게 꾀죄죄하지? 이런 것들을 빨리 스캔한 다음에 즉흥적으로 이제 그걸 뱉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라임도 맞추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그건 이제 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 라임을 어떤 위치에 뱉어야 되며 그런 라임에 대한 어떤 훈련화 되는 거죠. 예.
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슈퍼내추럴이라는 되게 유명 프리스타일 MC가 있는데요. 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자체를 아예 다 외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전. 예.
사전을 예. 엄청 외웠다기보다는 이제 엄청나게 읽고 예. 그 사람은 본인이
정독으로 아, 20번 그렇죠. 이상을
어휘력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예, 많죠.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연습이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못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프리스타일을 잘해야지 랩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프리스타일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타고난 센스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휘력 자체가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끄집어낼 수는 없는데 그런 재능 자체는 타고난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프리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하는데 당장에 그런 친구들이랑 뭔가 프리스타일 대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퍼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확실하게 딸린다는 걸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제이라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허클베리피라는 친구라든지 보면 아우 그냥 상상을 초월해요. 옆에서
그래요.
예.
잘해요.
후배들 보면 요즘 우리나라 힙합 하시는 분들도 아까 뭐 제가 장난스럽게 도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저변도 많이 넓어졌고 스타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재발 환경도 좋아졌고 뭐 1세대로서 후배들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 말고 다른 걸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까지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아, 그래도 우리가 좀 기여한 게 있다, 좀 더 좋아졌다, 뭐 하고 싶은 게 또 아직까지 있다, 뭐 이런 것들.
아 글쎄,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제가 막 27쯤부터 혼자서 시작했다가 28에 가리온을 만들고 이럴 때부터 이미 제가 시작할 때 주변에 이제 막 이제 10대의 끝에 있었던 뭐 주서희 같은 친구, 19, 20, 막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배가 어리다고 해서 저는 뭐 또는 늦게 시작을 했거나 저보다 뭐 경력이 짧다고 해서 뭐 후배 이런 생각은 사실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씬 안에 같이 있는 동료라고 느껴지고 저희가 뭐 조금 더 오래 하고 뭐 뭔가를 기여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저한테는 아직도 뭔가 새로운 래퍼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뭐 열몇 살밖에 안 됐건 20살이 됐건 30대였건 저한테 어떤 되게 자극을 주는 친구면 저는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느껴요. 저 개인으로는 질투라는 에너지를 되게 좋아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와 멋있다. 오 저런 거 어떻게 했지? 와 내가 상상치 못했던 어떤 멋있는 뭐 랩을 보여주거나 음악을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거기서 생기는 질투심과 동시에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씬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뭐 아 이제 랩한 10수년 했으니까 이제 선배로서 뭐 이런 생각 전혀 없고 여전히 저는 아, 난 지금도 누군가 부딪히면서 막 계속 싸우고 조금 더 제 꿈이 사실은 처음 랩할 때 제 꿈이 세계 최고의 래퍼거든요. 그래서 아. 예 마치 세계 최고의 해적왕을 꿈꾸는 네, 누군가처럼 최고의 래퍼가 꿈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뭔가 좀 자극을 받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분명히 주류 문화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힙합이라는 게 음악이 아니라 이게 라이프스타일로서 예,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맞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예,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16년, 7년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예,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는 저희도 아직까지 못 해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패했다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할 일이
예,
있으시다.
할 일이 네. 많고 계속해서 그냥 70까지라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플레이어로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아니 그럼 데프콘처럼 예. 거기 나가세요. 공중에 나가가지고 힙합 잠깐 접어놓고.
아니 힙합을 못 보여주니까요.
약간 지금 두 분 다 보니까 예. 말씀 너무 잘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작가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이제 네. 예전 같이 안 싸우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작가들하고는 안 싸우는데 이제 PD하고는 싸워요.
아직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가능하세요 형? 뭐야? 형이 가능하면 저는 뭐 쫓아가겠습니다.
예 예. 아 두 분 다 방송 나가시면 네. 재밌게 잘하실 것 같아요. 캐릭터 아,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어쨌든 새해니까 네. 또 첫 게스트니까 네. 네. 또 이런 것도 아주 요식적인 질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또 여쭤봐야죠. 나이 또 한 살씩 다 먹었습니다.
네.
올해 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으시다면?
아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결혼 3년 차로 이제 접어들었고 또 이제 2세를 네, 빨리 좀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이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앨범에 대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저희 활동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좀 이게 뭐가 익어서 열매가 맺히면 따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막 그 텀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익은 시기가 돼서 그렇죠. 올해는 꼭 가리온 3집을
아, 그래요?
네, 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네.
아유,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말씀드린 대로 가리온 팀으로서는 가리온 앨범을 내고, 예, 이것도 읽고 뭐 개인적인 바람은 뭐 빨리 돈 벌어서 집을 좀 샀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 예. 힙합 하는 사람들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사는데 힘들어져요.
그렇습니다.
두 분 나오신다 그래가지고요. 인터넷에 네. 뭐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네. 자료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들이야말로 뜨기 위한 음악을 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음악 하셨던 그런 분들이다. 누가 그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이분들은 무관의 제왕이다. 그리고 힙합 하시는 분들이 자 이건 인터넷에 나온 겁니다.
아 네네.
가장 많은 리스펙트를 받아 부족함이 없다. 아이고. 이분들은 그런 길을 걸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그런 존재로 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송에 이 방송이 정말로 전설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된다면 또 한 번 또 전설 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인가요 벌써 지금?
예, 거의 끝날 때 다 끝났어요. 뭐 하실 거도 있어요?
아니
멘트가 뭔가, 예. 마무리 멘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아 지금. 좋은 얘기 해주면 마무리해요. 마지막에 욕하고 예. 보내지 않습니다.
네.
막 욕하다가도 마지막에 예. 좋은 얘기 해주고 보내야죠.
알겠습니다. 네.
올해 3집도 마찬가지로 좀 잘 됐으면
네.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3집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3집이 이 척박한 한국의 음반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네. 모습으로 펼칠 수 있을지
네.
음악 하신 분들 지금 이렇게 대처 형님 장르는 다르지만 아마 같은 고민들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나아지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서 좀 요만큼만 나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이니까 이런 고민하는 거 12월 달 되면 네. 고민 안 해요. 어쨌든 뭐
예.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이제 새 앨범 앨범이 된 건가요?
그럼? 네 그렇죠.
앨범.
그냥 단순 싱글 아니고 앨범이죠.
네네. 네,
앨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방송 한국 힙합의 전설 뿌리 영혼이었습니다. 가리온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